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은 20일 이란이 무인기를 동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군인들이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 같은 드론 공격 작전들에 있어서 러시아를 지원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론 공격 작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란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크림 지역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병사들이 이란 무인기를 조종해 최근 며칠간 크이우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 군인들은 해당 작전에서 러시아를 지원했다면서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해 제기되었던 이란제 드론 사용을 부인해왔으며 이란 역시 러시아가 사용한 드론은 이란산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19일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정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러시아가 헤르손주 수력발전소에 지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평의회 영상연설을 통해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카후카 수력발전소의 댐과 관련 시설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트위터에 러시아가 이 댐과 변압기에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으며 지역 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강제 추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을 침수시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중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호르 테레호프 하르키우 시장은 오늘 하르키우의 한 산업시설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건물을 포함해 하르키우 시내 전역에 가해진 공습으로 현재까지 5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와의 공조를 통해 우크라이나 북쪽 전선을 재개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CNN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협력 국가들로부터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받는 주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적이 제2전선, 즉 벨라루스 공화국으로부터 공격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첨단 요격미사일 SM-6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일본에 대한 SM-6 블록 1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총 32기의 SM-6 미사일과 장비 그리고 운용체계를 구매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4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 같은 조치로 잠재적 적국에 대한 일본의 방공 및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SM-6 미사일은 길이 6.55m에 무게 1,506kg, 최대 속도는 마하 3.5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입니다. 함정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미사일 체계이며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함정을 요격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원 차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이 지원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케빈 메카시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되찾으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예산 관련 법안은 하원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 중 누가 차지하는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17일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224석으로 민주당을 제치고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잠재적인 추가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억지 역량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국이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도 오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최고는 6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재확인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전술 핵 재배치 관련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는 됐다며 모든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20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20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미국 전술에게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전력 태세에 대한 질문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확장 억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최근 재가동해 지난달 개최했다며 우리는 또한 연합 방어 태세를 보강해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공동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거부하며 무책임하다고 발언했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 맥락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골드버그 대사가 미국 전술핵에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미국은 모든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올해 44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외교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 한국과 미국은 모두 북한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4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화와 외교의 시급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실질적인 진전을 내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계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국, 일본과 대북 제재나 북한 인권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물론 우리의 주요 우려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다며 미국은 유엔이 금지한 활동을 돕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위반하는 이들을 상대로 계속 행동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에서 26일 일본을 방문해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미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 없고 파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안보 도전 이외에도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협력, 기후변화, 공급망, 국제보건 등 다양한 현안에서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셔먼 부장관이 미한일 외교 차관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ll have bilateral meetings. She'll engage in a trilateral meeting with her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일본, 한국 측과 양자, 삼자 회담을 열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잠재적인 추가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도 강조하며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억지 역량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동맹국과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잠재적인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믿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 일본, 영내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계속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괌전개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잠재적 도발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not uncommon for us to have bomber task forces which conduct operations around the world again for two reasons. One, to send a very clear message that we will support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And two, that we do.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보유한 폭격기 기동 부대가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라면서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든 국제적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B-1B 전략폭격기 괌전개는 잠재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관한 질문에는 분명 우리는 한국과 오랜 방위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We have a long-standing defense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a significant U.S. force presence on the peninsula.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allies.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우리 군이 상호 운용성을 갖춰 서로를 방어한다는 구상에 협력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영내 안정과 안보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영내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전체에 대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영내 동맹국, 파트너에게 전략적 억지 역량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해상완충구역 포병사격의 빌미로 삼은 포병 사격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통상적인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제210 야전 포격 여단, 제18 야전 포격 연대, 제2대대 부대원들이 경기도 포천 인근 로켓밸리에서 일상적 훈련을 벌였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함께 공개한 38초짜리 훈련 동영상 한 건과 사진 석장엔 미군 장병들이 산지로 둘러싸인 공터에서 다연장 로켓포를 연속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한미군은 트윗 게시물에서 사람이 먼저이고 임무는 상실하며 이와 같은 일상적 훈련은 제18 야전포격연대 제2대대 부대원이 기술에 숙달하고 즉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썼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실사격은 과거부터 있었던 일상적 훈련을 한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이 트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합참의장이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의장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합참의장이 20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등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망료장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과 함께 3자 회동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활동과 핵 프로그램을 포함해 영내 안보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국 합참의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지속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합참은 밝혔습니다. 미국 합참은 이어 3국 합참의장은 한반도와 영내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양자, 3자 그리고 다자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군수뇌부가 만난 것은 지난 3월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회동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전날에는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밀리 합참의장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 회의에서 동맹의 공동헌신과 지속성을 인식하고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다른 영내 불안정 행동을 비롯한 영내와 한반도의 최근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과 확장 억지 제공에 대한 지속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합참의장은 지난 8월 실시한 을지 자유방패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의 성공적인 시행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연합 방위태세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장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안보 협력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했다고 미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미군사위원회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제공하고 양국 간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1978년부터 워싱턴 DC와 서울을 오가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1일에는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양측은 이 방문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 실용력을 제공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합참과 방문부대 사이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측은 앞서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국이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국장은 20일 VOA에 현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기보다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인 다음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concern I have is reducing the risk of a nuclear war. All of the things that we might want to do that would reduce that risk.
루이스 국장은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핵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비무장을 주장하기 위해 그 같은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현재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비무장을 잠시 제쳐두고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낫다고 루이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앞서 루이스 국장은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라는 글을 기고하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VOA와의 통화에서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problem we have now. North Korea has acquired more and more nuclear capability.
루이스 국장은 문제는 북한이 점점 더 많은 핵 역량을 획득한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2010년 자행한 것과 같은 종류의 도발에 관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루이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달 초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비핵화 기회의 창은 이미 닫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운 연구원은 20일 VOA에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긴장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know, it isn't abandoning the hope of denuclearization, but not leading with it.
비핵화의 희망을 놓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핵화를 이슈로 내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타운 연구원은 군축이든 비핵화든 어떤 대화에서 더 생산적인 위치로 돌아가려 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영내에서 긴장 완화, 위험 감소, 신뢰 재건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함으로써 북한의 자신감을 더욱 높여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국제 주체도 핵 보유국을 공식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unclear politically what that means anyway. Like there's no way to formally recognize the state as a nuclear state.
정치적으로 핵 보유국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며 한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정식 절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타운 연구원은 북한이 어쨌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이 소통의 창구를 단절해버리는 것은 나쁘게 본다면 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전략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이제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제 북한이 핵 이슈에서 이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워싱턴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직 소수이며 북한 비핵화를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정책 제안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에 가까운 미국의 대북 정책 접근법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국장도 실제로 미국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접근법을 바꾸자는 주장은 매우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it's absolutely wrong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conduct arms control negotiation.
그렇게 하면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을 성공으로 평가하고 그 같은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가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자신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가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김정은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핵 보유국이란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억지력을 위해 핵을 개발한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와 달리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North Korea has true hostile intent towards South Korea.
북한은 한국과 영내 국제사회에 대한 진정한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며 억지력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전과 협박 외교를 위해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VOA 워싱턴톡에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이유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좌는 북한의 의도는 적어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지만 미국은 절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보유국 인정은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며 세계 핵 비확산 노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 도미노처럼 핵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open up possibly a chain of proliferation.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한국도 핵무기를 원할 것이며 이란도 그것을 자국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또 군축 협상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믿겠냐고 반문했습니다.
And he's never been willing to actually issue a declaration of a credible declaration.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할 만한 신고를 할 의향을 밝힌 적이 없으며 무엇을 보유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결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의 신뢰할 수 있는 군축 체제가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라며 한국산 무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와시차크 국방장관은 19일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하기로 한 다연장 로켓 천무 천물량이 내년 초 인도된다며 이는 한국-폴란드 공동 노력의 가장 가시적인 최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에서 부와시차크 국방장관이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 방산기업 한화디펜스 간의 천무 구매 조건 등을 담은 기본 계약을 승인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이 계약에 따라 한국의 한화 디펜스로부터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무 288문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하이마스라 불리는 천무는 사거리 최대 80km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미국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일명 하이마스와 비슷하지만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227mm 로켓 6발을 탑재할 수 있지만 천무는 12발을 탑재해 하이마스의 2배 화력을 자랑합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문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인도할 수 없다고 알려오자 한국의 천무를 먼저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부와시차크 국방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은 검증된 파트너라며 천무는 특성 면에서 하이마스와 매우 흡사한 탁월한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인도받으면 이미 미국에 선주문한 하이마스 200문과 함께 전방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7월에도 한국 방산 기업들과 K2 전차, K9 자주포, A50 경공격기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이 같은 방산 협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이날 화상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석 국방장관과 부와시차크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국방 방산 협력 등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앞으로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폴란드 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한 방산 협력이 양국 모두의 호혜적인 협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국 측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UN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전선이 외교 무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황 대사는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국가가 모두 참여해 발언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에서도 탈북민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지만 당시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과 관련국만 참가하는 공개 브리핑 형식이었습니다. 황 대사는 연설에서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3만 4천여 명의 72%가 여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웃 나라들의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이번 기회에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직면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보다 앞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사법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북한이 지난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을 언급한 뒤 북한 당국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가 연이은 유엔 회의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무대로 활용한 셈입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천명해 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아니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던 것들이죠. 굉장히 연속성상에서 했어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정책들은 원래 했어야 되고 이거는 꾸준히 했어야 되는 것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황 대사가 이번에 제기한 문제들이 최근 불거진 생생한 인권 이슈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 교수는 해묵은 이슈나 추상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을 조목조목 언급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의 열악성과 범죄적 행태들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킨 발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또는 북한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주로 이제 제기를 했다면 이번 사안은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국제사회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황 대사의 연속적인 공개 발언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포격 도발로 형성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전선이 외교 무대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결의안 공동지향국 참가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치외교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를 고려한다면 공동지향국 참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예민한 것은 최고존엄과 체제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로 보기 때문이라며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면서 대남 도발의 강도를 높이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큰 틀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동시에 인권과 관련한 제소 문제를 이제 문제시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이제 김정은의 권위 문제하고 이제 연관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예민하거나 또는 강경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유엔 무대에서의 남북한 대립은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한 최근의 군사도발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체제 결속, 그다음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모종에 상응하는 반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은 군사적 대치 국면에 이어서 외교적 대치 국면까지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한편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2명의 가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엔 2013년 10월 북한의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정삼 씨와 다른 억류자 한 명의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자국 국민 가족을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권 장관은 면담에서 2013년에서 2014년부터 발생한 억류자 문제가 10년 가까이 됐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동환 교수는 역대 한국 정부들이 북한에 억류된 이들에 대한 공식 대응이 없었다며 권 장관의 면담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 제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개인의 신념과 사상에 기초한 활동 때문에 억류되는 일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불법적 조치라며 이번 면담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이 4년 만에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시사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 등이 담길 결의안 초안은 다음 달 1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맡고 있는 유럽연합은 한국이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시사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20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F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한국과 더 많은 국가들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해오다 전임 문재인 정부 두 번째인 2019년부터 불참해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EU 대변인은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를 통해 11월 1일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 발생한 상황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여러 해처럼 EU는 공동제안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공동제안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U는 매년 10월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뒤 주요국과의 협의를 거쳐 문안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결의안은 11월 초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되고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연말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는 단계를 밟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특히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데 대해 긍정적 신호라며 반겼습니다.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던 한국 전임 정부의 정책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케잉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일 BOA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 매우 반가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분명히 다르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인권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주요 변화를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So I think it's a very welcome sig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at change.
킹 전 특사는 자신이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할 때 한국과 미국은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와 뉴욕의 유엔총회,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는 한국 정부가 과거에 수행하던 정책으로 돌아가는 반가운 복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에서 18년까지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북한을 의식해 불참했었습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동참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유엔 총회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sponsorship by South Korea of the resolution in the General Assembly on North Korea human rights will be a positive message.
코엔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전임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맞춰 인권 증진을 평화의 걸림돌로 취급했지만 이번 공동제안국 동참은 북한 인권 증진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확립에 필수적이란 게 한국의 시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에서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부시 연구소는 20일 뷰이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 외교부의 발표를 반기면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단체의 북한 출신 조세깁 연구원은 성명에서 부시 연구소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공동 후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검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고 이제 이를 바로잡을 기회라면서 결국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이런 노력을 어떻게 주도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성 주 유엔 대사 등이 77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선 국제 공조를 통해 압박 목소리를 더 높여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많은 국가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며 지난 몇 년간 트럼프 문재인 정부가 침묵했던 것을 바로잡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결의안 협의에 동참하면서 북한 정부를 지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인권 개선을 한반도 평화 안보에 연결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매우 방어적이고 분노한다며 하지만 그 모든 이면엔 이런 정부 시스템이 노출되는 데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ery defensive about this and very angry about this, but underneath all that I think is tremendous fear about the exposure of this system.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유엔 총회 결의안들을 본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 때문에 결의안에 최대한 저항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유엔 총회 결의안 동참과 함께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한국이 다시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벌어지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북한 정부가 인권과 북한 내부의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so glad that they are once again taking up the issue of the suffering that's happening north of the DMZ.
인권 전문가들은 또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등 인권 침해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EU 등과 협력해 생각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도 북한 인권 증진이 중요한 이유를 계속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재원들을 무기 개발로 낭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20일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중국 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우리는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 비무장 한국인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deplore the incident in which an unarmed ROK civilian was killed.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됐고 하루 만에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피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하다 살해됐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은 기존 월북 시도 발표를 뒤집었고 현재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해왔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overal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s in the DPRK have worsened.
특히 엄격한 코로나 관련 조치 도입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월경을 시도하는 주민에게 총살 지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거론하며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이는 누구든 징역형 또는 심지어 사형에도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의 열악한 보건 환경과 식량 불안을 지적한 유엔 보고서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북한은 올해에만 4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부족한 재원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원 남용을 예의주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사는 제3국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고문과 가혹한 처벌을 비롯해 탈북민의 북송 문제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며 탈북민에게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회원국에게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산가족 상황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 재개를 희망하며 납북자와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시급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북한에 요구한다고 황중국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외국 국적자들은 모두 석방하면서 유독 한국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19일 VOA에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민 가족을 처음으로 만나는 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경 유포 혐의로 체포됐던 파울 씨는 자신이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게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일인지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eing in a similar situation, I understand how lonely and frightening it can be.
현재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파울 씨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상황이 나빠질지 모든 한국인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억류자 가족도 두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는 21일 한국인 억류자 2명의 가족을 처음으로 만나 위로하고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엔 현재 2013년 억류된 김정욱 씨를 비롯해 김국기, 최충길 씨 등 기독교 선교사 3명과 북한을 탈출해 한국 국적자가 된 김원호, 고연철, 함진우 씨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억류됐다 1년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건 늦었지만 감사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선교단체와 함께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김 선교사는 미국은 자국민뿐 아니라 유해도 북한에서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골레까지 죽어서 골레까지 찾아오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못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말할까 힘이 없달까 아니면 나라가 무책임이라고 말할까 그러면 어떻게 백성이 국민들이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특별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세 번 만나면서 자기 국민이 지금 6명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게 말도 못했다. 그건 말이 됩니까? 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평창 올림픽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 선교사는 적어도 한국인 선교사 3명은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대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링컨 기념관 앞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한국인 억류자의 석방을 촉구했던 케네스베 NK 릴리프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적어도 가족 면회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북한 당국의 보도에 734일 동안 억류됐었던 배 대표는 어머니의 면회가 자신과 가족 모두의 큰 힘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그 방문 저기 오셔서 면회를 오셨던 적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더 걱정하시고 더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보셨고 훨씬 더 안도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좀 덜 부담이 됐습니다.
배 대표는 또 북한 정권이 외국인과 한국인 억류자를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인 등 외국인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억류하는 반면에 한국인은 실제로 벌을 주고 경고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력이었다면 지금 계시는 한국분들 탈북민 출신들한테는 그야말로 그분들한테 징벌을 가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이 국경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처음부터 풀어줄 생각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특히 북한 지도부는 한국인을 외국인과 달리 자국민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처벌한다고 배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던 이면수 목사는 김정은 정권의 이런 이중적 행태를 사대주의로 규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친나라한테는 그래도 꼼짝을 못하는데 한국을 정말 만만하게 보고 또 속되게 말하면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개선돼야 되겠는데 한국 정부가 좀 강하게 나가면 이런 일들이 해결이 실마리가 찾을 텐데 근데 한국 정부가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하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는 북한 정부가 외부 캠페인에 매우 민감하다며 억류자 석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좀 강력하게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북에 있을 때도 바깥의 동향을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강하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바깥에서 잠잠하면 괜찮은 것보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큰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프리 파울 씨도 억류자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억류자에 관해 이야기해야 북한에서 통제권을 가진 자들이 신경을 쓸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되었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19일 VOA에 한국이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욱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needs to amp up the pressure.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for
신디 원비어 씨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납치돼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라며 선교사들도 북한에 발을 들여놓는 것보다 정보를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과거사 때문에 힘들겠지만 억류자와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연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베 대표는 원비어의 희생을 언급하며 한국뿐 아니라 대북 정보력과 협상력을 가진 미국 정부와 시민도 억류자 석방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기 미국 정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미국 정부에서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닌지 정보 확인이라든지 그래서 한국 국적이지만은 한국 국민들과 또 미국 시민들도 이들을 안타까움으로 특히 오토 원비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컴패션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시 좀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와 중국의 정치 구조,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볼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3년 10월 21일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기술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강력한 산업용 폭격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외에도 특허를 350여 개나 낼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면서 이미 17살 때 5가지 언어에 능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벨은 광산 폭발 등의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20년 후엔 연기 안 나는 화약을 발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자 자신의 부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노벨상은 노벨이 죽기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 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10월 초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그 해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1969년 10월 21일 서독 사회민주당 당수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새 총리로 취임합니다. 브란트는 소련과 폴란드, 동독을 중심으로 동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71년 동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13년 독일의 리벡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브란트는 16살에 3인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합니다. 이후 오슬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뒤 신문기자로 활약, 반나치주의와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1947년 귀국한 뒤 서독 연방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사회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독의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